예전에 한창 유행하던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불 밖은 위험해입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그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이야기는 이제 자기 집, 자기가 있는 침대, 그 밖으로 나가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 밖으로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가기 싫은 상태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여 이불 밖은 위험해. 아, 나가기 싫어. 이제 나가면 위험이 도사리니 나는 꽁꽁 이집 안에 숨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한창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그렇게 유행하지 않지만, 요즘 딱 어울리는 단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죠.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좀 이렇게 기피하고, 뭐 정부의 시책이지만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개인의 거리 두기라든지 또한 인원들이 제한되어서 모임들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바이러스라는 한이 요소 때문에 이불 밖은 이 위험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찾아온 여러 가지 두려움, 공포, 때로는 무서움들이 있습니다. 불안함도 있고 때로는 염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언제나 그런 것들이 도사려 왔지만 지금은 어떠한 한 요소, 이 바이러스라는 요소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모든 시간들이, 모든 공간에서 그런 위험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여기가 가장 위험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하철이 더 위험해 보이고, 음식점에 4인 이상은 못 가지만 가득 메운 음식점이 더 위험해 보이는데 말이죠. 맞죠? 교회가 위험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뭐 저희도 위험한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의미에서 방역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켜가고 있죠.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두려움은 2년여가 이제 다 되어 가도록 이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서 바로 옆에서 당하거나 이렇게 있던 사람은 없지만 또 이렇게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종종 건너 건너 듣곤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도사린다라는 것은 곧 내가 더 원론적으로는 존재가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있는 상황,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한가운데 바다 가운데 산이 흔들려 빠지든지 바닷물 속에 바닷물이 솟아나든지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이것을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지진, 자연재해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오늘 우리가 시편이라고 기록된 시이기 때문에 더더욱 시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고 시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직관적으로 보면 지진의 상황이죠. 얼마 전에도 저기 제주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었는데요. 제 아는 동기인 목사님이 제주도에 계셨는데 서귀포에 있었는데 본인은 이제 여기 제주시 쪽에 있었는데도 거기서도 다 느낄 정도로 이렇게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인은 오늘 그런 표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땅이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지진과 바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 이런 상황이 처하면 어떨까? 여러분들 어떨까요? 두려울 것입니다. 아니, 두려움을 떠나서 원초적인 공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비시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뭐 저희 부산에만 해도 지진에 뭐 저희 양정교회 지진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겠지만 그렇게 대비되어 있지 않죠. 뭐 일본은 자주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비되어 있어서 어떻게 대피하는지, 어떤 상황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다 요령들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닥에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넓다란 뭐 책상 밑, 뭐 이제 식탁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제 의자 밑에라도 들어가서 숨어야 되겠죠. 건물이 이렇게 위에 떨어지면. 여기는 당연히 조명등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위험등이 있으니까요. 실제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에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사실 그 상황이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던 것들이 목사님이 아침에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블랙아웃이 돼버리죠, 말이죠. 어떻게 하지? 순간 얼어버리고 몸은 경직되고 마음과 생각이 따로 막 됩니다. 두려움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직관적인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 더 구체적으로는 삶의 개인으로 당하고 있는 살아가는 삶에서 올 한 해에도 당연히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누구 하나도 어려운 때에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 나는 행복하고 자유롭고 나는 아무 염려 없고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불안함, 상황의 변화와 막막함 등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뭐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 대학을 마치고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 사실 그러합니다. 요즘은 취업하는 것이 어떠한 직장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청년들입니다. 어떠한 내 조건,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직장 있는 것 자체가 그래도 딴 사람들의 부러움과 그런 시선을 받는 자리이죠. 그런 위기 속에 때로는 변화 속에 우리가 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마음은 생각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알죠? 압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설교 시간에 잘 하고 싶지 않지만 하는 얘기가 있는데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옆에 있는 동부경찰서라고 저기 부산 진역에 있는 동부경찰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의무경찰을 했는데요. 저희는 늘 언제나 훈련 아니면은 방범 아니면은 데모를 막으러 가야 합니다. 그 시위 진압을 막으러 가야 되는데 한날은 이제 그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훈련 기간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시위가 잘 일어나지 않는 기간에 훈련을 합니다. 이제 그런 훈련 기간이라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훈련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전투복이라는 것을 까만색 입고 그걸로 막 훈련하고 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이제 세탁실로 가져가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세탁실에서 다 빱니다. 빨고 나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근무복 내지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생활복 정도입니다. 근데 그날 갑자기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예요. 울리더니 비상, 전투복으로 환복, 대기, 이렇게 뜨는 거예요. 와, 난리 난 거죠. 제가 그때 이제 막 일병이 됐을 때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전투복이 어디에 있죠? 세탁기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걸 입고 이제 시위가 일어나서 막으러 가야 하는데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사이렌 안에서 내부적으로 울리고 위에 있는 이제 상병급 되는 고참들은 막 우왕좌왕 움직이는데 정신없이 이제 밑에부터 이제 중간까지 막 움직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한 고참이 저 옷 어떻게 하는지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한 고참이 의자를 가운데 그 내무실 반에 의자에 하늘 가운데 딱 갖다 놓더니 딱 앉아서 조용히 앉아있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동작 그만. 다 앉아. 그 말에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움직이던 것들을 멈추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고참이 누구 가서 빨리 어떻게 되는지 보고 와. 누구 지금 상황실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하고 와. 그러고 나머지는 다 앉아있어. 움직이지 마. 정신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그 안에 있는 내무실이 싹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혼란하고 비상이고 다들 막 정신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고참이 짬밥이 무서운 거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싹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이제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저희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이 고참이 정리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 가는 거죠. 아시다시피 군대는 상하 관계에 위계 질서가 있는 그룹입니다. 위에서 말하면 무조건 상명하복이라고 해서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사실 그것도 위에 아래 계급이 있지만 관계성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어떻게 자리하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혼란하면 머리나 마음이 마비되지만 결국 그 가운데에서 고립됩니다. 왜? 생각이 자기 안으로 머물기니까. 생각이 자기 마음속으로 고정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아는데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고립 가운데에서 우리는 관계의 단절도 옵니다. 각자 생각하고 각자 도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분주하지만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관계의 단절이 곧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며 우리는 다 그것을 겪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나오니까 사실은 뭐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또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특별하게 느끼지 못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고립되어 생을 달리하는 사람도 그리고 고독사하는 청년도 어르신도 꽤 많다라는 뉴스 보도를 보게 됩니다. 관계의 단절,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런 두려움, 무서움이 찾아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산이 변하고 바다가 일어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닥쳐올 환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1세기 당시에서 제자들은 그 두려움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 복음서로 남겨두었습니다. 두려움하는 이들,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앞에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눈빛과 그들의 삶의 문화 속에서 배척당하고 때로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외면당하기 일쑤였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백합화보다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은 대로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희의 관계가 상황이 염려와 근심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붙잡아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 아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정처 없이 쏟아다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랍니다. 아버지. 저희 집에 아들이 있죠. 늘 설교 시마다 아들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아들 하나 놓고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매번 써먹어가지고 뭐 아들 한 10명 있는 것 같은데. 아들 하나 있습니다. 하나. 네. 네.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커가니까 그런 걸 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어느 정도 높이까지 혼자도 뛰어요. 뛰고 밑에가 좀 매트가 있고 뛰는데 그 위상 이상 때로는 자기가 무서워하는 높이에 살짝 올라갔는데 뛰기가 불안한 거죠. 그럼 누구를 부를까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잡아줘. 손잡아서 같이 뛰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빠 손잡으면요 내려가기가 쉽겠죠. 믿음이 간다 이 말이죠. 뭐 제가 믿음직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아버지심의 어머니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알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다는 것을 알면 상황이 고립된 우리의 마음과 상황들이 우리가 단절되어서 겪고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끝이 아님을 내가 죽는 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서 관계가 단절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동안 믿는 데 대해서 예수를 믿어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개인적인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범세계적인 일은 사실 없었죠. 특별한 국가, 나라가 아닌 이상에 우리 이북에 있는 북한만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두렵습니다. 당장의 바이러스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바이러스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붙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알죠. 머리로는요. 생활에서 작동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피난처, 힘, 도움이라는 이 단어들은 곧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특별히 여기 우리의 피난처라는 이야기는 46편에 있는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7절과 11절에도 등장합니다. PPT 화면은 뜨지 않는데요. 성경에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피난처 앞에 보면 가로 1 돼 있지 않습니까? 산성이라고 밑에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1절에 있는 단어와 7절과 11절에 있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니지만 같이 번역해 놨습니다. 이유는 그 피난처가 산성이 여호와 하나님 됨을 깨달았다. 도움이 되심을 깨달았다. 나의 힘이 되심을 깨달았다. 언제요? 환난 중에.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죠. 찬양은 참 고백과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언제 또 급변할지 모르고 세상의 정보는 이런저런 정보들이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뒤흔들어 놓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처 없는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을 타개해 나갈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일수이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 안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이 1년을, 아니 평생을 함께 해오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내쫓으시거나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의 피난처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손을 끝까지 잡아줄게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시간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말씀하시죠.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시편 3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변이 악으로 감싸있고 삶이 궁핍함 가운데 놓여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인데요 한 번 더 제가 마지막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세상을 보면 불의 속에, 때로는 위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더 궁핍해져가는 것 같고, 때로는 그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외면받는 세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거나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급은,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난예배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웃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말은 회의론자가 되란 얘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회의론자 말고, 오늘 이 상황과 현실 속에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때로는 직장에서 직장인 생활을 하는 사람, 사회인으로서 당당히 주의 손을 잡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한 해였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한 2022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했죠? 수고했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제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제이. 처음이 좋았으니 끝도 좋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는데요. 진리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사랑 면치 않는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면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가 믿는 한 가지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피할 바위요 힘이시요 도움이 되심을 알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산이 변하든지 땅이 흔들리며 바다가 넘칠지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개인의 상황과 현실이 때로는 지금 범 지구적인 아버지 하나님 상황들로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손 붙들고 인도하시기에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52주를 지나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듯 2022년에도 그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